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한일 3개국이 18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3국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반복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고 밝히면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중국의 영내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3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은 또 정상급,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급 회의를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17일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전투기 훈련이 완료되는 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F-16 전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이전 요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 서한에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과 자격을 갖춘 F-16 전투기 교관들의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프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미국 정부가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위한 길을 내준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우리는 유럽의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영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벨라루스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 부장이 이날 벨라루스를 방문해 루카센코 대통령을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관계가 잘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손을 잡고 양국의 안보와 영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또 류카센코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주요 구상과 계획을 확고히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리 부장은 류카센코 대통령에게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천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벨라루스와 협력해 양국 국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심도 있고 실용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또다시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18일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건물로 떨어져 건물에 피해를 줬고 이에 따라 모스크바 내 모든 민간공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세르게이 소반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러시아 방공망이 파괴한 드론이 모스크바 엑스포센터 단지로 떨어졌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미한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공동 안보 협약과 회의 정례화 등 역사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논의에서 아무 조치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등 52개국이 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습니다. 대부분 지역 가끔 소나기 지나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를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 첫 단독 미한일 정상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회의 장소인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 역사의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낸 장소로서 회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취임 후 약 30여 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지만 외국 정상을 이곳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이 모두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 천연 요새로 불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수도 가까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집무실과 회의실,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시설로 분류돼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차단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이지만 역사적인 외교의 무대로 자주 활용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과 종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본격화됐던 지난 1956년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중재로 메나헴 백인 이스라엘 총리와 안마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2일간의 회담 끝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친교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대신 이곳을 중요한 외교 무대로 활용한 것은 격이 없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상 간 우위를 다지면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캠프 데이비드 사령관을 지낸 마이클 조르지오니 전 해군 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인 장소인 동시에 미국 대통령의 가장 사적인 집과 같은 공간이라며 이곳에 한일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what it does is it's a much more relaxed, much more peaceful, much more quiet, wooded area.
숲으로 우거진 캠프 데이비드의 자연 환경은 정상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자신이 캠프 데이비드 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많은 세계의 정상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조르지오니 전 사령관은 또한 항상 언론과 많은 인력으로 붐비는 백악관과 달리 언론이나 외부의 접근이 제한되고 소수의 수행원들만 있는 캠프 데이비드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controls access to the press. You know, and I know there will be a press pool there Friday. You know,
전직 사령관으로서 캠프 데이비드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책을 저술하기로 했던 조르지오니 전 사령관은 캠프 데이비드가 가진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외교적 행위에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는 데 이 장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미한일 정상회의를 역대 미국의 주요 외교적 성과와 같은 반열에 두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fact that President Biden is hosting our two key allies in the West, in the Pacific.
바이든 대통령이 태평양에서 우리의 두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초청한다는 사실은 대외적인 상징이며 우리의 적들과 전 세계 다른 동맹국들에게 이번 정상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과시라는 것입니다. 조르지오니 전 사령관은 그런 측면에서 미한일 정상회의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치르기로 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좋은 결정이며 한일 정상을 초청해 환영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에 남부리가 6년 만에 공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잔혹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불법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의 인권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우리는 인권 없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Colleagues, we cannot have peace without human rights.
김정은 정권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은 북한 정권이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이런 전쟁 무기들은 억압과 잔인함을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일본, 알바니아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관련 공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무대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이자 안보리에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약 10년 전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잔인한 인권 침해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8만 명 이상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계속 수감돼 있으며 이곳에서 자의적 또는 즉결 처형, 고문, 기아, 성폭력, 강제 낙태, 강제 노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도 자행해왔다며 북한의 해외 활동에는 암살, 감시, 협박, 납치, 강제 송환이 포함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세계에선 북한 정부의 잔인함이 설 자리가 없다며 국제사회와 안보리는 이러한 불의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불안정한 여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은 북한 주민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의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매우 실질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ocusing on WMDs at the expense of its own people's well-being by diverting resources is only possible in a country.
황 대사는 이어 자원을 전용하고 자국민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량 살상 무기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정치적 반대를 짓밟는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국내외 강제 노동은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인권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핵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시카네 김이로 주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핵무기 개발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안보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북한의 사례가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깊은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안보리 임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rtwin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nnot be more obvious in the case of North Korea.
이시카네 대사는 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제 납치 행위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인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 부대사는 이어 각국이 진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인권이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 활동, 개발을 뒷받침한다면서 이번 공개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행동에 나설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open debate is a welcome opportunity to reflect and act on the dire situation of human rights.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런 규모의 강도와 교통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하고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사생활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강제 노동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 폐쇄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자제하고 필요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2년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가중을 긴급한 우려 사안으로 제기했습니다.
Some people are starving. Others have died due to a combination of malnutrition, diseases and lack of access to healthcare.
북한 내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에 대한 통제 강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수단을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이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활동에 대한 참여가 증가했던 여성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일부는 굶주리고 있으며 영양실조, 질병,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보고관은 평화와 안보는 인권 규범에 따라 안정, 평등, 진실, 정의가 결합된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안보리가 인권 보호를 평화와 안보 의제의 중심에 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의 필요성도 인정돼야 한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이 어떤 모습일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대표로는 탈북민인 김일혁 씨가 참석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정부는 우리의 피와 땀을 지도층을 위한 사치품으로 바꾸고 우리의 고역을 미사일로 날려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으로 우리를 세 달간 먹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과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정권에게 인권 유린을 멈추라고 한국말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김 씨 발언 이후 오늘 우리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김 씨의 용감한 발언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회의에선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 투표 없이 의제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6년 만에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 논의에서 아무 조치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등 52개국이 별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에 안보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국제사회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비롯한 52개국은 17일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논의 뒤 별도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이날 안보리 공개 회의가 끝난 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장외에서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PRK government's violations and abuses have been well documented by credible accounts including numerous
52개국은 성명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과 유린은 수많은 유엔 전문가 등에 의해 잘 기록됐으며 지난 수년간 합의 채택된 여러 유엔 총회 결의는 이를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의적 살해,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시설 환경, 연좌제 처벌, 검열과 억압을 통한 전면적인 국가 통제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잔인하고 억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북한 시민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를 자행한다며 즉결 처형, 암살, 납치, 협박, 강제 송환 등을 언급했습니다.
Of expression through censorship and repression. DPRK government commits acts of cruelty.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 탄압과 유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리의 관심을 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북한의 이 같은 인권 탄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이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북한 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와 안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정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한국, 일본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등 모두 52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 결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직후 VOA 등 일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안보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왜 논의하지 않느냐는 VOA의 지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y issue in the Security Council that relates to Russia's unprovoked war in Ukraine?
이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선 아직 안보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중국에 직접 요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는 중국 측과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제기해왔으며 오늘 공개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에서 중국과 협력할 여러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이야기를 시작했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몇 달간 중국과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이날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에서 일부 이사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는 대신 더 나은 삶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ve been clear that if there is another nuclear test.
이 같은 발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모든 이사국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상임이사국 5개국의 단합된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금지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8월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북러 간 군사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에서 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측에서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판매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연합훈련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북러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 접어드는 셈이라며 성사 여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동북아시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맞서 합동훈련을 이미 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북아에서의 긴장 고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 쪽으로 끌어오는 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같은 차원에서 북러가 공동으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또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서 당연히 전략적인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강화되고 있는 미한일 협력에 단독으로 맞서는데 군사적, 경제적으로 힘에 부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북러 연합훈련이 성사될 경우 훈련 내용이 핵과 미사일 운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미사일에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것 플러스해가지고 이 핵미사일을 한반도 전장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실무적인 군사적인 협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상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핵미사일 부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성장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조선 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100년 대기의 전략적 관계 발전을 강조한 대목을 짚으면서 북러 관계를 냉전시대 동맹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전술, 전략적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가자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에 선뜻 응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주체 사상을 기초로 대외 정책에 있어 자주 노선을 견지해왔고 이에 따라 냉전 시기에도 혈맹이라는 중국을 비롯해 어떤 나라와도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제안은 미한일의 안보협력 강화 흐름에 맞서 동북아에서 일종의 연합전선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이 금과 옥조로 삼아온 자주 노선에 대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국주의 반대한다라는 게 끊임없이 그들이 외쳐왔던 구호인데 그러니까 자주 국방 자력 갱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그 대외 정책의 큰 변화를 북한이 지금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지훈련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이거 해버리면 명분을 잃게 되잖아요.
북러 간 국방력의 차이, 특히 북한의 해군, 공군과 재래식 무기 전반의 취약성으로 연합훈련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북한은 해군과 공군력이 질적 양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며 그렇다고 러시아군이 북한 영토로 들어와 지상군 훈련을 펼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에 있어서의 대칭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양태랄까? 어떤 훈련의 성격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러시아하고 북한이 훈련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겠느냐. 거기에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에 북한 이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속도가 미한의 예측을 뛰어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의 지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 재진입 기술이나 다탄도 ICBM 기술, 정찰위성 기술, 나아가 핵 잠수함 개발 등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카드로 자신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핵심 기술과 첨단 무기 재료 지원을 원하겠지만 러시아는 자신이 참여했던 유엔 대북 결의를 어기는 데 따른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첨단 무기 기술이 핵심 국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에 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협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6일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 축전을 주고받고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다른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1718, 1874, 2270 등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북한과 그 어떤 무기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 북한 명칭 조선 해방의 날 7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러 사이의 친선 단결이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백년대기의 전략적 관계로 더욱 승화 발전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서로 강력히 지지 연대하면서 언제나 필승 불패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축전에서 앞으로도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안정과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사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 거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11차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북한 방문과 열병식 참석에 대해 군사협력 발전을 양국 국민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며 어느 누구에게 그 어떤 위협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열병식에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군수물자 전시회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 전쟁터에서 보급품 상자에 그린 그림이 70년 만에 한국에서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0살을 훌쩍 넘긴 참전 용사는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 로저 스트링햄 씨가 1951년과 1952년 전쟁터에서 그린 그림 60여 점이 한국에서 전시됩니다. 올해 93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로저 스트링햄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장에서 틈틈이 그린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에서 전시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50년 미국 캘리포니아 미술대학에 재학하며 화가를 꿈꾸던 중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트링햄 씨는 화가였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 스케치가 60점을 훌쩍 넘겼고 이를 부모님이 고의 간직했다고 스트링햄 씨는 회고했습니다.
The drawings were done on a writing pad. That I got in a PX.
스트링햄 씨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그림 그리기가 여의치 않았다며 보급품 상자 위에 연필로 그린 그림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림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링햄 씨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물리학을 공부해 핵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한국도 방문했고 그 발전상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국의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Well, as I said, Korea has had a very tragic history. And that tragedy.
스트링햄 씨 이번 특별전은 미국 민간단체 한국전쟁유업재단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14일 VOA에 작년에 우연히 스트링햄 씨로부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스트링햄 씨 얘기를 듣고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전쟁기념관을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그림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생각 끝에 전쟁기념관이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그 그림을 손수 받아서 직접 손으로 들고 가서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했고 특별전시회는 한국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특별전시회를 기획하고 이제 17일 날 오프닝을 하게 됩니다.
한 이사장은 한국전 참전 당시 전방 지역을 순찰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스트링햄 씨가 치열한 전투 모습뿐 아니라 전우회와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금화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림에 아름답게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한이 구매한 중국 중고 선박 20여 척은 대부분 특정 시기에 건조된 중소형급 선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올해 22번째 선박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지난 5일자 지도에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의 이동 장면이 보입니다. 북한 해역을 출항한 이 화물선은 중국 산둥성 동해상, 즉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잠깐 위치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이 선박은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롱신 12호였지만 이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외부로 발신된 정보에 따르면 선박의 이름은 양각도 01호, 선적은 북한입니다. 중국 선박이 또다시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VOA는 올해만 모두 21척의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척이 더해지면서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22척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롱신 12호가 양각도 01호가 됐다는 건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이 사실상 모두 중국 중고 선박이었다는 점 외에도 선박의 크기와 연식 등에서 유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척의 선박은 3척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게가 총 톤수를 기준으로 2천에서 4천 톤, 재화 중량 톤수는 4천에서 6천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하는데 선박의 수가 많지 않은 북한 입장에선 중량 톤수 4천에서 6천 톤은 중소형이지만 10만 톤이 넘는 선박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들에선 만 톤 이하 선박은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올해 북한이 구매한 선박 대부분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됐다는 점도 주요 특징입니다. 건조된 지 13년에서 18년이 지난 만큼 곧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얼마 전까지 1970년대에 건조된 선박을 운영했던 북한으로선 비교적 신식 선박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 북한 선박 양각도 01호도 선박의 중량 톤수는 4,082톤이었고 건조 연도는 200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변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구매한 선박에서 공통점이 발견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이 북한과 중국 사이 짧은 항로를 단시간 내 여러 번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suggest that these vessels are primarily intended to do carry cargo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와츠 전 위원은 이 선박들은 주로 황해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이 항로가 하루에서 사흘 거리 혹은 중국으로 출항해 북한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틀일 만큼 매우 짧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은 선박은 운용이 쉽고 또 운영 비용도 저렴하다며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이용해 황해를 운항해야 하는 북한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건조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데 대해선 그 시기에 많은 선박이 건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uring the period of time where the world trade was doing, the world economy was doing very well. This is prior to 2011.
세계 무역과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2011년 이전에는 기업들이 노후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많은 선박을 주문했지만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을 주문한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중국 소유이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선박을 인수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선박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와츠 전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불법 구매가 특정 시기, 특정 크기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들이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도 최근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한 데 대해 북한이 노후화된 만톤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건조된 지 40년이 넘은 선박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이들 선박의 포착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북한이 구매한 선박 중 일부는 이미 운항에 투입돼 중국 항구 등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 조치할 것을 명령하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탈취 자산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첫 사례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암호화폐 탈취 범죄 관련 혐의자 16명에 대해 미국의 암호화폐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전원에 대해 유죄와 함께 미국 내 모든 자산에 대한 영구적 자산 동결 조치를 판결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법원의 선고 공판 판결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피고 중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암호화폐 해킹 탈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던 라자루스 그룹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태닌닌과 리자동 등 개인 2명과 함께 북한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6억 2천만 달러 중 상당수를 세탁한 혐의로 지난 5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됐던 믹서 업체 블렌더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문에서 해당 피고들이 테러 조직을 위한 자금 세탁,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랜섬웨어 해킹을 활용한 암호화폐 탈취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 제시한 주라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피고의 암호화폐 계정과 지갑의 자산을 동결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즉시 미국 내 모든 계정을 동결하고 자금 이동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자산 동결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한 암호화폐 법인 주라트의 마이크 카노비츠 CEO는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라자루스 등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를 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o Lazarus Group has been subjected to sanction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ose sanctions get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자산 동결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분야의 사이버 범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is no practical way. There was no practical way to do it. The only other way that Treasury could have enforced it.
카노비치 CEO는 과거에는 재무부가 탈취된 암호화폐 계좌를 추적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어 라자루스 등 범죄 집단이 탈취 자금을 계좌에서 모두 빼내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무부가 직접 범죄자를 체포해 개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의 계좌 열쇠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신병을 일일이 확보해 체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나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상징적 의미가 전부인 유명무실한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라트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범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소명될 경우 암호화폐 계좌를 잠그고 차단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미국 사법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 탈취와 돈 세탁 시도가 어려워져 라자루스와 같은 해킹 조직들의 범죄 행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노비츠 CEO는 암호화폐 자금을 아무리 탈취해도 계좌 동결 조치가 실행되면 계좌 내 자금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사법당국의 실질적 제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이버 범죄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자들은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암호화폐로 타겟을 옮기려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미국 사법당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도 탈중앙화 금융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암호화폐에 더 많이 몰릴 것인 만큼 암호화폐 탈취 행위자들이 설당이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상청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안주 흐린 가운데 최저 23도, 최고 31도. 남포 최저 23도, 최고 31도. 신의주 소나기 내리는 가운데 최저 23도, 최고 31도. 강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가 되겠습니다.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 23도, 최고 32도. 개성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32도. 함흥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 낍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 잠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갑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 해산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0도. 원산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22도, 최고 29도. 평강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7도가 되겠습니다. 선봉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최저 21도, 최고 26도. 삼전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체로 맑고 먼 바다 오전 오후 모두 구름 껴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0년 동안 미국과 호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최근 열린 제33차 호주-미국 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 관계가 우리와 세계를 위해 이보다 더 강하거나 중요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이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며 탄력적이고 서로 연결된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습니다.
A region where countries are free to chart their own path and to choose their own partners, where
블링컨 장관은 국가가 자유롭게 자신의 노선과 파트너를 선택하고 문제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다뤄지며 규칙이 함께 결정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며 상품과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미국과 호주는 서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일본이 참여한 쿼드 또는 영국이 참여한 오커스 그리고 태평양 제도 포럼도 높은 참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트너십의 작업은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해양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의 지역사회를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합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동시에 우리 두 나라는 국제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that in part by engaging China, but also as necessary opposing its effort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고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뒤집으며 경제적인 강요나 시민들을 위협해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또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도 단결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호주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미래를 위한 싸움에 계속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호주보다 더 가깝거나 더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없다며 오늘날 우리의 성공적인 과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한일 3개국이 18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3국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반복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고 밝히면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북자와 억류자, 그리고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과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중국의 영내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3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은 또 정상급,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 보좌관급 회의를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은 17일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전투기 훈련이 완료되는 대로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보유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F-16 전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이전 요청이 승인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 서한에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과 자격을 갖춘 F-16 전투기 교관들의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미국 정부가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위한 길을 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유럽의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역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벨라루스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 부장이 이날 벨라루스를 방문해 루카센코 대통령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관계가 잘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손을 잡고 양국의 안보와 역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루카센코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주요 구상과 계획을 확고히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리 부장은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양국 관계는 전천 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벨라루스와 협력해 양국 국민들의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심도 있고 실용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생생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또다시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18일 러시아 방공망이 격추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건물로 떨어져 건물에 피해를 줬고 이에 따라 모스크바 내 모든 민간공항의 운영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세르게이 쇼반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러시아 방공망이 파괴한 드론이 모스크바 엑스포센터 단지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시각으로 새벽 4시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 지역에 또 다른 테러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교통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모스크바 주변 4개 주요 공항의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7편의 항공편이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모스크바 엑스포센터는 전시관과 다목적 홀을 갖춘 시설로서 크렘린궁에서 3.1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